이 세상의 슬픔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라. 우리는 이 세상의 슬픔을 치유할 수 없지만 기쁨 안에서 사는 삶을 선택할 수는 있다.
전사의 삶의 방식은 삶에 대하여 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네 라고 말하는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신화 해설가 조셉 캠벨의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아름다운 유혹, 고전,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이희구입니다. 삶에 대해서 네 라고 말해라. 뭐에 대해서 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장영희 선생님 아시죠?
네네.
제가 작고하시기 전에
그렇죠.
예. 우연히 길거리에서 네. 이분을 만났는데
네.
날 때부터 걷기 어려웠고
네.
그리고 두 개의 암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것도 여러 번 수술을 했을 때입니다. 아주 어려웠죠. 그런데
네.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 눈이 검고 맑았는데 그 속에서 장난기 같은 것도 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마 이 뜻인 것 같아요.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든 이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게 해주세요. 이걸 피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마 그 뜻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좀 해석해보면 긍정의 힘이라고 해도 될까요? 선생님?
절대 긍정의 힘.
아, 예, 좋습니다. 네, 네, 네. 자, 네. 자, 그러면 고전읽기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고전읽기 지금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백운철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
아, 네. 자, 고전읽기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고전읽기는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댓글 또 읽고 싶은 고전, 고전읽기에 바라는 것들을 써주시면 추첨해서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이 있죠. 요거는 저희 고전읽기에서만 드리는 신간입니다. 구본형의 신화 읽는 시간을 선물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한 팟캐스트를 통해서 고전읽기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선물이네요. 경희궁에서 공연되는 고궁 뮤지컬 천상시계 청취자 20상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아유, 그저께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오늘 첫 곡은요, 김광석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번 주에 고전읽기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에 대한 도전 또 영웅들의 도전에 이어서 오늘은 사랑의 신화들을 준비했어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 진짜 엄청 많이 나오죠, 선생님?
온통 사랑 이야기죠. 온통 사랑 이야기인데 가지가지 종류의 사랑입니다. 아마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종류의 사랑은 다 이 속에서 다루고 있는 듯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아주 로맨틱하고 애절한 사랑도 많지만 아주 그냥 비열하고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그런 사랑도 있어요.
아주 많이 섞였죠. 그래서 이제 정말 모든 종류의 사랑이다. 유교계 냄새가 풀풀 풍기는 것부터 아주 지고한 이런 희생적인 사랑까지 퍼져 있죠. 예를 들면 지금은 절대 금기로 돼 있겠지만 남매 간의 사랑. 애틋하겠죠. 그러나 금지되어 있고 이 금지된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아픔들이 이제 묻어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 계모와 그 아들 네. 사이에 치열한 사랑도 있어요. 물론 불륜으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불행으로 끝나게 되는 사랑도 있겠죠. 그다음에 애인 있는 남자. 이것도 삼각관계의 사랑 또 많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이 사랑의 기술들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남편 그런가 하면 이제 남편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데 그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절절한 애정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모든 종류의 사랑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온갖 사랑이, 이 하나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점점 더 이제 고전 읽기에 흥미를 가지실 것 같고요. 오늘의 퀴즈를 내드릴까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러브 스토리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커플 역시 오르페우스와 에우르디케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오늘의 퀴즈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에우르디케를 데려오기 위해서 저승으로 간 오르페우스는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페르세포네까지 탐복을 합니다. 근데 이 오르페우스가 연주한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보기 1번 피아노, 2번 수급. 오르페우스가 정말 이 악기를 막 이렇게 다루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세상의 만물이 다 감탄하죠, 선생님?
그렇죠.
예.
그 나뭇가지조차도
그렇죠.
아, 고개를 숙이고 들었다.
그렇습니다. 오르페우스가 연주한 이 악기는 1번 피아노, 2번 수금. 자, 정답은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번이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세 분 추첨해서 와이즈베리에서 나온 9번형의 신간 신화일 읽는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요 책은 저희 고전 읽기에서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요. 오르페우스의 러브스토리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정말 한 쌍의 그림 같은 부부였습니다. 이 오르페우스와 에우르디케. 그런데 어느 날 에우르디케가 요정이었죠.
네, 그렇죠.
예,
네.
요정이었는데 어머, 신이 이 두 사람을 질투한 것 같아요. 선생님.
아. 그 두 사람의 결혼식에
네.
혼인의 신이 참석은 하는데
네.
이 혼인의 신이 보통 때는 이제 선물을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선물도 없이 빈손으로 왔어요.
어머?
그리고 이 결혼을 축하하는 횃불이 활활 타야 되는데
네.
활활 타지가 않고 연기가 이렇게 자욱하게 마치 그 비에 젖은 것처럼 그래서 뭔가 전조가 있는 듯이 보였는데 이 신이 무엇인가를 질투했다기보다는 그저 너무도 빨리 헤어져야 될 두 사람의 운명 때문에 마음 놓고 축복을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도 어찌할 수 없는 운명 속으로 이 두 사람은 시작하게 됐죠.
하지만 이게 죽음도 그들의 사랑을 이렇게 갈라놓지는 못했어요. 수금을 연주하면서 부르는 이 애절한 노래로 에우르디케를 저승에까지 따라갑니다. 자,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북내레이터 백운철님의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려 했으나 하데스가 조건을 제시했다. 곧 두 사람이 지상에 도달할 때까지 오르페우스가 고개를 돌려 아내 에우리디케를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다. 오르페우스는 이 조건을 수락했다. 오르페우스가 앞서고 에우리디케는 뒤를 따르면서 두 사람은 어둡고 물매가 급한 길을 말없이 올라왔다. 지상의 나라로 나오는 출구에 거의 다가왔을 때 오르페우스는 그만 하데스가 내건 조건을 잊고 아내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바로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다시 하계로 끌려 들어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더듬었으나 손끝에 닿는 것은 싸늘한 바람뿐이었다. 다시 죽음의 여로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지만 에우리디케는 지아비를 원망할 수 없었다. 하기야 아내를 보고 싶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린 지아비를 어떻게 원망할 수 있으리야. 에우리디케는 소리쳤다. 안녕! 마지막 이별이군요! 그러나 에우리디케는 이미 저만치 끌려가 있어서 지아비의 귀에는 이 소리조차 제대로 들려오지 않았다.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를 뒤쫓아 다시 한번 하계로 가고 싶었다. 그래서 스틱스 강의 뱃사공에게 탄원했다. 그러나 무정한 뱃사공 카루는 들은 척도 않고 오르페우스를 떠밀었다. 오르페우스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이랫동안이나 그 강둑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암흑계 신들의 잔인함을 통렬하게 원망하면서 바위와 산들에게 노래로 호소했다. 이 노래는 호랑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참나무 둥치를 흔들게 했다. 그로부터 오리페우스는 에우리디케와의 슬픈 추억에 잠겨 여자라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살았다. 트라케 처녀들이 오르페우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가진 수를 다 썼으나 오르페우스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처녀들은 오르페우스의 도도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때가 무르익기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그 때가 도무지 무르익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안 처녀 하나가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잔뜩 흥분했던 나머지 저기 우리를 모욕한 사내가 있다 하고 소리치면서 오르페우스를 향해 돌을 던졌다. 하지만 돌은 오르페우스의 수금 소리가 들려오는 거리까지 날아갔다가는 그만 그 소리에 기가 꺾여 그의 발치에 떨어지고 말았다. 다른 처녀들이 던진 돌도 마찬가지였다. 처녀들은 소리를 질러 오르페우스의 수금 소리가 들리지 못하게 한 뒤에 창을 던졌다. 창에 맞은 오르페우스의 몸은 금방 피로 물들었다. 발광한 처녀들은 오르페우스의 몸을 갈갈이 찢고 머리와 수금은 헤브로스 강에다 쳐넣었다. 오르페우스의 머리와 수금이 슬픈 노래를 부르며 떠내려가자 강의 양뚝도 노래로 화답했다. 무사들은 갈갈이 찢긴 그의 몸을 수습하여 레이 베트라에다 장사 지냈다. 그래서 오르페우스의 무덤 위에서 오는 이 지방 꾀꼬리들의 울음소리는 그리스의 다른 지방 꾀꼬리들 울음소리보다 더 아름답다고 전해진다. 제우스는 그의 수금을 거두어 별자리로 박아주었다. 오르페우스는 망령이 되어 다시 타르타로스의 나라로 내려가 에우리디케를 만나고는 꿈에 그리던 아내를 껴안았다. 둘은 지금도 행복의 들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걷고 있다. 오르페우스는 앞서가면서 더러 뒤를 돌아보기도 한다. 더 이상은 슬픈 일이 일어날 리 없으니까.
아우, 아, 나 너무 눈물 나서 안 되겠다.
슬프죠?
아까 슬퍼. 저 소리 지를 뻔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오르페우스가 그만 하데스가 내건 조건을 잊어버리고 아내가 잘 오는지 뒤를 돌아봤잖아.
그죠?
불쌍해, 어떡해.
아, 이건 이제 참 그 조금 더 그 장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만일에 이 에우리디케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이었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발자국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근데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흔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이 절대절명의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그 돌아보면 안 된다는 금기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이 비유가 네. 엄청난 상징성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우선 이거를 이제 그 은둔의 철학자라고 불리운 네. 모리스 블랑쇼 같은 사람은 네. 그렇게 얘기해요. 닿는 순간 사라지는 이 미칠 듯한 부재.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금 어렸기 때문에 네. 그 이 사람의 책을 보진 않았지만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속에는 이 장면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르페우스가 손을 내밀었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사라지는 아내에게 그때 그 손끝에 닿는 것은 바람뿐이었다. 바람. 이렇게 표현해요. 이 공허감. 이게 바로 이제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결정적인 그 안타까움인데
네.
시인도 그렇죠. 뭔가 내가 올바른 판단, 훌륭한 시기 하나를 얻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사라지고 어부가 마치 다 잡은 고기를 놓치듯이 예술가가 어떤 영감 속에서 무엇인가를 그려내려고 할 때 그 순간에 그려낸 그거는 자기 머릿속에 떠올랐고 자기 가슴을 울렸던 그 영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잡을 듯했지만 네. 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이 안타까움. 이게 시인과 예술가들의 타고난 비극일 수밖에 없다. 이 오르페우스가 시인이거든요. 음악가죠. 네. 예술가의 전형적인 이 속성을 이 사람들은 이 아내와의 사이에서 손끝이 닿을 때 그 바람, 한 줄기 바람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 비극을 운명으로 타고난 사람들. 아,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울지 마세요.
이 사랑에 제가 지금 헤어나오고 있질 못해. 눈물 나 미쳐. 어떡하면 좋아. 자, 오르페우스와 에우르디케의 커플에 이어서 또 등장하는 두 번째 커플이 있습니다. 이들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케팔로스와 프로클립스인데, 이들도 조금 이들의 아프게 사랑, 할까요, 선생님?
이들의 사랑은 어처구니 없는 사랑이죠.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사랑,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랑이 모든 사랑의 또 보편적인 사랑이기도 해요. 네. 우선 뭐 아주 잘생긴 사냥꾼인 이 케팔로스가 있었는데, 네. 날마다 이제 산에 가서 사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케팔로스를 남몰래 사랑하고 있던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오스가 늘 찾아가서 이 케팔로스에게 우리 함께 짝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케팔로스에게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이 프로크리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죠. 유혹이 안 넘어가죠. 열 번을 찍었는데 열 번 다 안 넘어가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네. 드디어 이제 이 에오스도 포기합니다. 포기하는데 마지막에 묘한 뉘앙스를 남기는 말을 남겨놔요.
아, 이거 좀 어처구니 없다 그러는데 글쎄요. 아내 프로클리스는 아르테미스 여신에게서 받은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절대로 관역에서 빛나는 법이 없는 투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옵니다.
그렇죠. 이 사랑, 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결국 비극으로 말게 됐을까요?
자, 백운철님의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와 곧잘 산과 들을 헤매고는 했다. 그는 누구를 데리고 다니지도 않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다. 어떤 때건 던지기만 하면 정확하게 사냥감을 꿰뚫는 투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사냥에 실증이 나면 케팔로스는 시원한 물이 흐르는 개울가 나무 그늘을 즐겨 찾곤 했다. 그곳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는 풀 위에 누워 서늘한 바람을 맞는 것이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혼잣말을 하곤 했다. 오라, 감미로운 아오라여. 와서 내 가슴 위로 지나가다오. 와서 뜨거운 내 가슴을 식혀다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다. 그 옆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산들바람에게 속삭이는 케팔로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어리석은 작자는 케팔로스가 어떤 처녀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케팔로스의 아내 프로크리스에게 달려가 이를 고자질했다. 사랑은 사람의 귀를 얇게 만드는 법. 프로크리스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기절하고 말았다. 이윽고 다시 정신을 차린 프로크리스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어요. 프로크리스는 마음을 졸이면서도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 아침이 되자 케팔로스는 여느 때처럼 사냥을 나갔다. 프로크리스는 지아비의 뒤를 밟아 고자질했던 자가 가르쳐준 곳으로 가서 몸을 숨겼다. 사냥하다 지친 케팔로스는 늘 그렇듯 그곳으로 와서는 풀 위에 몸을 눕히고 중얼거렸다. 오라, 감미로운 아우라여. 와서 내 가슴을 붙여다오. 그대는 알리라 내가 얼마나 그대를 사랑하는지. 내가 숲을 좋아하는 것, 홀로 즐겨 이 숲을 헤매는 것은 다 그대가 있음이라. 케팔로스는 이렇게 중얼거리다 덤불 속에서 무엇인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들은 것 같았다. 케팔로스는 그것을 들짐승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덤불을 향해 창을 던졌다. 케팔로스는 프로크리스의 비명을 듣고서야 자기가 던진 창이 분명히 관역을 꿰뚫었음을 알았다. 케팔로스는 후다닥 일어나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피를 흘리며 사위어가는 힘을 두 손에 모으고 자기가 지아비에게 선사했던 창을 뽑으려 하고 있었다. 케팔로스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는 피를 멎게 해보려고 애를 썼다. 그는 울부짖었다. 정신 차려요. 날 이 꼴로 남겨두고 가면 안 돼요. 이대로 떠나 내 가슴에 내 허물의 못을 박아선 안 돼요. 프로크리스도 겨우 눈을 뜨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해 주셨다면,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바라건대 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소서. 저 얄미운 아우라와는 혼인하지 말아주세요. 두 사람 사이의 오해가 풀리는 데는 이 말만으로도 넉넉했다. 하지만 오해가 풀린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프로크리스는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얼굴은 평온했다. 케팔로스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을 때 프로크리스는 그랬냐는 듯이, 용서하는 듯이 지아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자, 이게 또 웬일입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이제 시도할 때 맨 처음에 던졌던 그 말, 그 에오스의 한 말, 네가 네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그 믿음이 강하지만
네,
네 아내도 그럴까? 라고 했던 이 말,
어,
이 말 속에 정말 모든 애인이 다 그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 아픔이 있는 거죠. 어,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아, 믿었어야 되는.
아, 근데 어딘가에서 우리는 늘 걸려 넘어져요. 사랑에 걸려 넘어지는 것들, 이
네.
도전. 이게 또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에요.
그렇죠. 의심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자, 저보고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서 사랑에 빠지고 싶은 인물 딱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요,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그렇죠. 언젠가 또 얘기하게 되겠죠.
있어요.
나도 있어요. 나도.
그러세요?
아, 나도.
그러면 우리 숨겨뒀다가 다음에
아,
얘기할까요?
그래요.
지금
다음에
얘기할까요?
예.
아, 다음에. 좋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나갑니다. 사랑하는 아내 에우리디케를 데려오기 위해서 저승으로 간 오르페우스는요,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페르세포네까지 탐복을 하게 됩니다. 오르페우스가 연주한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피아노, 2번 수금. 페르세포네가 그 저승사자 하데스의 저기
저승의 왕이죠.
어, 네네네. 예. 그 저 아내?
아내죠. 아내.
예, 네네. 예. 그 아내까지도 탐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탐복을 한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지하에 있는 모든 죽은 것들까지.
어.
이 오르페우스의 감동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어, 감동에 깨어난다. 자, 정답 보내주시는 곳은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세 분께 와이즈베리에서 나온 구본영의 신간, 신화 읽는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신화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구랑 한번 사랑에 빠져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읽기는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은 고전읽기 홈페이지로 바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홈피에 글 올려주신 분들께 저희가 구본영의 신간 신화 읽는 시간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한 팟캐스트를 통해서 고전읽기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플라시도 도밍고와 모긴 맥거번이 불러줍니다. Love Until the End of Time.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토마스 볼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 번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에우리디케의 사랑에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진정이 되질 않아요.
아, 제가 같이 가기가 참 보기 안타까워요. 네.
이제까지 살펴본 신화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남자였어요. 근데 네. 도전은 남자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여왕이나 그러니까 여전사 이런 캐릭터는 없는지요, 선생님?
어, 많죠. 있어요. 많죠. 네. 그 남자들의 세계에서도 네. 밀리지 않는 여자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전사로서의 까밀라라든가 그다음에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 이야기라든가 네. 그리고 언제나 그 마녀들이나 악녀들은 그리스 신화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언제나 이 사람들과 이 여신들은 조연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유독 주연의 자리를 차지하는 팜무 파탈, 메데이아 아, 이런 이야기들은 뭐 아주 당당하게 그 여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자, 디도 여왕이 이끄는 카르타고에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어제 만나봤던 아이네이아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가 트로이 유민들을 이끌고 카르타고에 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펼쳐질까요?
아이네이아스를 비롯한 트로이아 유민은 바로 정황의 이러한 도성에 당도한 것이다. 디도는 이 유명한 나라 유민들을 환영하여 호의와 우정을 아끼지 않았다. 디도는 나도 고생해본 사람이라 어려운 사람들 사정을 잘 압니다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트로이아 유민들을 위해 잔치도 베풀어주고 힘과 제주 겨루기 시합도 열어주었다. 유민들은 여왕 휘하의 장병들과 같은 조건에서 겨루었다. 여왕은 승리자가 트로이아 사람이건 티로스 사람이건 나에겐 아무 상관이 없다 하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경기가 끝나자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이네이아스는 이 자리에서 여왕의 청에 따라 트로이아 멸망 당시에 각가지 사건, 트로이아가 함락된 후 그들이 겪었던 신고 만난을 두루 이야기했다. 디도는 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의 공적에 감격한 나머지 아이네이아스에게 불같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네이아스도 마침 유민으로서 방랑도 끝난 참인데다 일거에 집과 왕국과 신부를 얻는 셈이어서 디도의 사랑이라는 행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였다. 꿈 같은 세월이 열 달이나 지나갔다. 아이네이아스는 이탈리아도 그 해변에다 세울 왕국의 도성도 깡그리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이를 본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내어 아이네이아스의 사명을 상기시키고 항해를 계속하게 했다. 아이네이아스는 이렇게 해서 디도를 버렸다. 물론 디도는 감언이설로 그를 유혹하거나 그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아이네이아스의 마음은 더 이상 디도에게 있지 않았다. 아이네이아스에게 버림받은 디도는 자기 사랑과 긍지에 대한 이 같은 모욕을 참을 길 없었다. 아이네이아스가 기어이 떠났다는 사실을 안 디도는 장작을 높이 쌓아 올리게 하고는 그 위로 올라가 칼로 제 몸을 찌르고는 장작과 함께 잿더미가 되었다. 트로이아인들도 도성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 불길을 보았다. 아이네이아스는 그게 무슨 불길인지 모르면서도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다음 풍자시는 명시선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디도여, 그대 팔자가 기구하구나. 초혼도 그랬고 재혼도 그랬다. 첫 남편이 죽자 그대는 나라를 떠났고 두 번째 남편이 나라를 떠나자 그대는 죽었으니.
아유, 감사합니다. 장작과 함께 이게 잿더미가 되어버린 여왕 디도. 아, 참 팔자가 그러네요. 그렇죠. 이 여왕다운 당찬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최후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까?
글쎄 말이에요. 이게 아마 이 디도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사랑이 무너지게 하지 않으리라. 이 사랑을 나의 마지막 사랑으로 삼으리라. 난 이 사랑을 안고 네. 죽으리라. 이제 이런 장엄한 이제 사랑이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런 장엄함 때문에 아이네아스는 참 초라해 보이죠. 그냥 겨우 어려움에서 구해줬고, 그리고 둘 다 그 불같은 사랑을 나눴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이 사랑이 오래 견디고 빛날 것이다라는 언약을 늘 좋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떠나죠. 떠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게 그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보내가지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는 로마를 세워야 된다. 그 사람이 어찌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이제 이런 그 꾸지람을 듣고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떠날 때 아이네아스보다는 이 디도가 장렬하죠.
이 디도의 스케일이 더 큰 것 같아.
그렇죠. 나중에 또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죽었는데.
저승세계에서 만나요.
아,
이 아이네아스가 시빌레라고 하는 이 무녀의 손을 잡고 저승에 내려가가지고 아버지 앙키세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앙키세스를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듣게 되는데 그 미래 속에서 자기가 정주해야 될 땅이 어디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만드는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이제 듣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디도를 만나요. 그래서 이 디도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서 내가 왜 떠나게 됐고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나를 용서해다오라는 말을 하는데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듣습니다.
디도가?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요. 이게 두 사람의 또 마지막 장면이에요. 슬퍼. 오늘 너무 슬퍼.
오늘 이거 잘못 찾아온 것 같아, 나. 저 이런 데 굉장히 약해요, 선생님.
이거 참 뜻밖이에요.
이제 자 디도의 멋진 모습, 정말 남자보다 나은 이런 백보를 한번 좀 만나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주인공이 메데이아예요.
화끈해요.
근데 메데이아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아, 무서워하지만
네.
저는 이 메데이아 속에서 그 힘차고 독립적인 새로운 세대의 여성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이 마법의 젊어지는 약을 이 이제 메데이아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메데이아는 마녀의 후손이거든요.
네.
그 마녀의 어머니가 헤카데인데 이 헤카데의 딸이 키르케고 키르케와 친척 관계에 있는 게 이 메데이아인데 메데이아 역시 이제 그 마술을 잘하죠.
아, 그래요?
그 마술 중에서 가지가지의 마술이 있는데 사람을 회춘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젊어지게 만들어줘.
자, 테셀리아의 왕, 그러니까 조카인 이아손의 왕위를 빼앗은 삼촌 펠리아스 왕의 딸인데요. 아, 참 길다. 자기 아버지도 젊게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아손을 위해서 내가 뭔들 못하랴. 메데이아는 엉터리 마법약을 만들어가지고 펠리아스 왕의 침실로 향합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메데이아는 그 딸들과 함께 펠리아스 왕의 침실로 들어갔다. 곧 왕과 호위병들은 메데이아의 주문에 걸려 잠들고 말았다. 딸들은 단검을 빼어들고 침대 모서리에 시립하고 있었다. 딸들은 메데이아가 찌르라고 해도 차마 찌를 수가 없었던지 자꾸만 머뭇거렸다. 메데이아가 딸들의 우유부단을 꾸짖었다. 딸들은 고개를 돌리고 단검으로 아버지의 몸을 마구 찔렀다. 아버지 펠리아스는 잠들어 있다가 눈을 번쩍 뜨고는 소리쳤다. 얘들아!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아비를 죽이려는 것이냐? 딸들은 엉겹결에 들고 있던 단검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메데이아가 회심의 일격을 가하여 그 입을 다물게 했다. 메데이아는 왕을 솥에 넣고는 이 시왕의 반역이 드러나기 전에 뱀이 끄는 이륜차를 타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더라면 펠리아스 딸들의 복수를 당했으리라. 요컨대 메데이아는 그 복수를 피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메데이아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까지 이아손을 도왔지만 도운 보상은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 메데이아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아손은 코린토스의 왕녀 크레우사를 아내로 취하려고 메데이아를 버린 것이다. 메데이아는 이 배은망덕한 처사에 분개하여 신들에게 복수를 맹세하고 신부에게는 선물로 독약을 칠한 옷을 보낸 다음 제 자식을 죽이고 궁전에는 불을 지른 뒤 뱀이 끄는 이륜차를 타고 아테나이로 도망쳤다. 메데이아는 아테나이에서 테세우스의 아버지인 아이게우스 왕과 결혼했다. 뒷이야기는 테세우스의 모험을 이야기할 때 다시 언급하기로 하자. 메데이아의 마법은 독자 여러분에게 맥베드에 나오는 마녀들의 마법을 상기시킬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귀절은 메데이아 이야기를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떠올리게 하는 일절이다. 솥주위를 빙글빙글 돌아라. 유독한 내장을 넣어라. 늪에 뱀토막도 솥에다 끓이고 구워라. 도룡룡 눈깔에 개구리 발가락, 박쥐 털에 개 혓바닥, 살무사 혀, 도마뱀 동리, 파충류 다리에 올빼미 새끼 깃털, 줄인 상어 밥통에 한밤중에 캔 동미나리. 맥베드 제4막. 메데이아 이야기에는 한 대목이 더 있다. 고금의 시인들은 잔악한 행위를 모두 마녀의 소행으로 돌리지만 마녀의 소행이라고 기록하기에도 소름이 돋을 만큼 잔혹한 이야기다. 메데이아는 콜키스에서 도망쳐 나올 때 동생 압시르토스를 데리고 나왔다. 이윽고 추격해온 아이에테스 왕의 배들이 아르고호를 바짝 따라붙자 메데이아는 이 동생의 몸을 아홉 토막으로 난자하고 그 수족을 바다에 버렸다는 것이다. 아이에테스는 이 학살당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흩어진 토막을 모아 가까운 항구로 들어와 장례를 치렀고 아르고호는 이 틈을 타서 멀리 도망쳤다는 것이다.
수고하셨고요. 이거는 어제 마르시아스 이야기보다 좀 더 무섭다.
무섭죠.
네. 그리스 신화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진짜 제일 잔혹한 얘기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들은 것보다 그 후에 메데이아는 더 잔혹해요.
무슨 얘기가 있나요?
그건 뭐냐 하면 네. 자기 자식을 죽이게 되거든요.
또?
왜요? 왜냐하면 이 이아손이 이 영웅 중에서 이제 가장 찌질인데 메데이아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영웅의 자리에 오르기도 어려운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아손이 메데이아를 버리고 딴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 저런.
그래서 이아손으로서는 마지막 그 왕위에 대한, 어떤 어떤 야망을 보이게 되는데.
네.
메데이아가, 메데이아한테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메데이아와 이아손 사이에 아이들이 있었는데, 메데이아는 이 아이들을 죽입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이유는 그래요. 내가 이 아이들을 놓고 쫓겨나게 되면 새로운 부인은 이 아이를 죽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보다 내 손으로 죽이고 떠나리라. 이게 이제 현실적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여인을 이아손은 배반하게 되고 이 배반에 대해서 응징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가는 아주 피비린나는 사랑이었죠.
막 땀이 시큰시큰 나는 게.
그렇죠.
근데 정말 남의 손에 죽을 거 내 아들 내 손으로 죽인다 마음도
그러니
좀 이해가
그
돼요.
어미의 마음이 네. 오죽했겠냐는 것이죠.
그래요. 네. 자, 오르페우스와 에우르디케부터 잔혹한 메데이아까지 오늘 만나봤습니다. 위대하고도 두려운 이름. 그것이 사랑일까요?
사랑.
네.
엄청난 힘이죠. 선악을 초월해 있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네. 이성적 판단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게 사랑입니다. 아마 사랑을 통해서 많이 우리는 우주적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단순히 고전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상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도 길을 좀 꼬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도전. 고구려 세운 통명왕 백제은조왕 아래서 나온 엿거세. 학교 다닐 때요, 이거 얼마나 열심히 외웠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 배웠던 거 기억 있으세요? 한국사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나라를 세웠던 여대왕. 그 이름은 바로 소선호인데요. 이러면 또 예쁜 배우 한혜진 씨 얼굴이 떠오르시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주 아주 도전적이었던 여인 소선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소선호는 졸본부여의 다섯 부족 가운데 하나인 계루부의 공주였다. 그녀는 북부여의 왕족이었던 남편이 일찍 죽자 비류와 온조라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남편에게 받은 지역적 기반과 넉넉한 유산, 그리고 아들들, 30대 여성으로서 소선호의 삶은 별로 아쉬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소선호는 당차고 열정적인 여성이었다. 동부여에서 새로운 땅을 찾아온 주몽을 만난 소선호는 그의 지혜와 무예, 그리고 야망을 알아보고 그를 선택한다. 그리고 자신의 재력을 바탕으로 주몽을 왕으로 성장시켰다. 기원전 37년, 주몽은 마침내 고구려를 세웠고, 당연히 소선호는 고구려의 첫 번째 왕비가 되었다. 고구려는 날이 갈수록 성장했고, 부부의 금슬도 좋았다. 하지만 주몽의 첫 번째 부인과 친아들이 등장하면서 소선호의 앞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부여를 떠날 때 이미 임신한 부인이 있었던 주몽은 친아들 유리가 찾아오자 기뻐하며 태자로 삼았다. 고구려를 세운 공이 거의 어머니께 있는데 이제 어머니는 왕후의 자리를 빼앗기고 우리 형제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대왕이 계신 때도 이런데 하물며 대왕께서 돌아가신 뒤엔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대왕이 살아계실 때 미리 어머니를 모시고 딴 곳으로 가서 딴 살림을 차리는 게 옳을 것입니다. 남편 주몽에 대한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소선호는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했다. 소선호는 주몽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많은 재물을 받았다. 그리고 두 아들을 이끌고 과감하게 새로운 땅으로 떠났다.
고구려를 떠난 왕비 소선호, 그 후에 그녀와 두 아들이 백제를 세운 과정을 기록한 내용은 조금씩 엇갈리지만 한결같은 건 당차고 적극적인 소선호의 모습인데요. 바닷가에 살고 싶다는 큰아들 비류를 따라가지 않고 둘째 아들 온조를 선택해서 함께 한강 유역에 백제를 세웠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선호가 아예 직접 새로운 나라를 세워 왕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고구려와 백제, 이 두 나라는 소선호라는 여성의 과감한 도전 덕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소선호에 대한 기록이 우리 역사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참 이상하죠. 이건 어쩌면 소선호가 그만큼 위협적이고 대단한 여성이었던 게 아닐까요? 고전읽기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첼로 사진 예술원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쉬 헤드폰, 낚싯대의 명가 용성에서 낚싯대,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종 2조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비비와 모이스트 앤 플럼프 립스, 와이즈베리에서 구본영의 신화 읽는 시간, 공연 선물도 있죠. 고궁 뮤지컬 천상식의 초대권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저희 홈피에 와서 확인해 보시고요. 선생님.
오르페우스가 네. 연주한 악기는?
네, 정답을 발표해 주셔야죠.
피아노는 너무 크죠? 고대 현악기인 수금입니다.
수금. 네. 아, 수금이었고요. 정답은 수금이고요. 자, 저희 홈페이지 와서 세 분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저 오늘 너무나 가슴 아픈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좀 다양하고 다양한 이벤트 같은 것도 저희 홈피에서 좀 확인해 보실 수는 있지만 제 마음을 홈피가 달래줄까요?
방송 끝나고 제가 네. 달래주겠습니다.
아, 예. 오늘도 저기 낭독해 주신 우리 백운철님.
네.
어우, 너무 잘 읽어주셔서 제가 아까 소리 질릴 뻔한 거 알고 계시죠?
아유, 그럼 뭐 별 말씀을.
자, 아, 내일도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마지막 곡은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들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구본영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